26절 정의의 두 원칙에 이르는 추론. 문단 1. 2절과 다음 두 절에서 나는 정의의 두 원칙과 평균 공리의 원칙 가운데서 선택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좌판에다가 정의의 두 원칙 A, 평균 공리의 원칙 B. 그러니까 공리주의랑 내 거랑 한번 비교해 보겠다 하는 것이죠. 문단이 원초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의 관점을 고려해 볼 때, 그가 자신을 위해 특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반면에 또한 그는 특수한 손해를 그대로 묵과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비토권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가 빠질지도 모르는 어떤 처지가 극악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그런 기본 구조를 채택할 리는 없다. 그가 택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은 평등한 분배를 요구하는 원칙을 정의의 제1원칙으로 인정하는 일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점은 그거라는 거죠. 일단 평등한 분배를 확립하는 원칙에서부터 시작한다. 무엇의 분배? 자유. 자유도 평등. 소득과 부도 평등.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이 임의적인 출발점이 아니라 일응 당연한 출발점이 된다. 왜냐하면은 아무 이유도 없이 A와 B가 불평등하게 되면 자기는 B 가난한 B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묵과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A와 B가 불평등하게 차이가 난다면은 그것은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처지에 빠지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원초적 입장에 의해서 구현된 도덕 원칙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 그런 이유가 불평등의 근거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단 3. 근데 이거는 출발점이라, 출발점. 기본적 자유와 기회의 공정한 평등의 우선성을 확고히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초의 인정이 최종적인 것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사회는, 뭘또 고려해야 되느냐?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조직 및 기술의 재반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만일, 불평등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 벌어지는 것이 모두의 처지를 더 낫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식으로 벌어진다면, 즉, 최초의 평등이라는 벤치마크, 기준점과 비교해서 모든 사람의 처지를 향상시키도록 작용한다면, 불평등과 차등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없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이, 시기심에 좌우되지 않고서 이 사람들 합리적 사람으로서 시기심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문제점들은 자존감과 건강이라는 기본선의 문제로 포섭이 된다 그랬죠. 시기심에 좌우되지 않고서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불평등이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와 일관된다는 조건 하에서 최소 수혜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한 불평등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아무도 거부권을 더 행사하지 않는 지점까지 불평등이 벌어질 것이다. 어느 지점에 가면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최소 수혜자의 이득이 불평등이 더 격차가 확대됨으로써 나빠지는 지점, 바로 직전까지만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이제 더 나빠지는 지점이 되면은 그 불평등은 특수한 손해로서 묵과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 수혜자들은 말하자면은 거부권을 가진다. 우리가 이 거부권을 사고할 때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사고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일련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련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가 어느 이 대표들이 각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평등한 거에 딱 합의를 해놓고 불평등을 점점 벌려 나가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불평등의 격차는 멈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을 비교의 근거로 간주한다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가장 적게 얻는 사람들에게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에서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문단 4. 자, 이제 이와 같은 추론을 거쳐 당사자들은 축차적 순서로 된 정의의 두 원칙에 도달할 것이다. 난 여기서 이 서열이라는 것은 축차적 순서를 정당화하려는 논정을 하지는 않겠다. 그 논정은 나중에 39절과 82절에서 다루게 됩니다. 다음의 언급은 이러한 축차적 서열을 인정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직관적인 생각들을 전달할 수 있다. 먼저 이 당사자들은 기본 구조의 구도와 관련하여 서로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궁극적인 목적과 이해관심을 가진 자유로운 인격체로 간주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문화나 종교나 효용을 담는 용기나 그릇이 아니라 그 자체와 목적적 존재로서 자유롭게 판단하고 반성하고 기획하는 존재로 간주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유로운 존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종교적 관심뿐만 아니라 인격의 온전성, integrity도 별개의 사례다. 인격의 온전성,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의 삶은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결국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끝없는 쾌락과 고통의 순합의 흐름이라고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에 있을 수 없다. 두어킨이 Is Democracy Possible Here? 에서도 말했듯이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관통된 일관된 이야기 속에서 인테그리티를 엮어내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최대한 젊었을 때 많이 즐겼으면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랬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현재 회상하는 쾌락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발랄하고 즐기는 삶을 사는 그런 인테그리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후회하는 것이죠. 이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자, 그래서 이런 목적적인 기획하고 반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 자유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 자유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 기본적 자유를 써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지는 무지의 벨 때문에 알지 못하죠. 그 이해관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제1원칙은 평등한 기본 자유의 원칙이 된다. 그리고 제2원칙보다 제1원칙을 우선시한다. 특히 제2원칙보다 제1원칙이 우선시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 그릇이 아니라 목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전 강의에서 다룬 Priority of Liberty의 그 테너 렉처에서 도덕적 능력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뤘죠. 같은 이야기가 정치적 자유주의에도 실려 있습니다. 제1원칙이 제2원칙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이해관심을 가진 경우에도 특수한 형태의 근본적인 이해관심들에 대한 권리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이런 이해관심들을 불가피하게 추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지의 베일을 벗어보니까 자기가 모슬렘이다, 이슬람인이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는데, 이슬람만 종교 생활을 할수 있고, 나머지는 무신론자도 안 되고, 기독교도 안 되고, 불교도 안 되고, 다안 된다. 다안 된다. 그러면은 이슬람인은 그런 경우에는 상관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즉, 강제되어서 처벌의 위협, 예, 또는 기회구조의 차별에 의해서 이슬람을 사람들이 다 믿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목적적 존재가 아니라 이슬람이라는 종교 의대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자유로운 인격체들은 스스로를 자신들의 최종 목적을 수정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에서 자신들의 자유를 보존하는 데 1차적인 우선성을 부여하는 존재로 생각한다. 즉,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목적이 그 사람은 목적을 반성 검토할 수 있다. 물론 반성 검토 안할 수도 있어. 안 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반성 검토를 할수 있다는 가능성의 전제 하에서 지금은 반성 검토를 하지 않고 신앙의 자신을 내맡길 수 있는 것이지, 방바닥에 총알을 튕겨내가지고 억지로 춤을 추게 함으로써 자신이 즐겁게 춤을 추고 있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단지 억지로 춤을 추는, 마치 춤추는 인형과 같은 존재로 스스로가 격화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목적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과 상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박에 몸을 맡기지 않는다. 어떤 도박? 그 도박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 도박에서 우연히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 도박은 너무나 무모하며, 또한 승리하는 자조차, 자신의 그릇이나 춤추는 인형으로 격화시키는 지위에 스스로를 빠뜨리는 그런 합의를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할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고 싶어 하고,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을 유지하려면 공리의 원칙보다 더 합의에, 자유 우선성 원칙에 더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문단호, 자유의 우선성은 기본적 자유가 실질적으로 확립될 수 있을지라도 경제적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적은 혹은 불평등한 자유가 교환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경제적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적은 혹은 불평등한 자유가 교환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평등보다 자유를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평등보다 자유를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고, 물질과 자유를 교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질과 자유를 교환할 수 없다. 그래서 문단 215페이지, 평등한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한 과정을 거쳐 그러한 자유가 향유될 수 있도록 문명의 수준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옹호될 수 있다. 즉, 혁명이 필요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농노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농노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가지고 이 자유롭게 이 귀족들이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생산 수준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농노들이 일단 봉기를 해가지고 정부를 세웠는데, 귀족들이 반혁명을 하려고 한다. 백색 테러도 하고. 그럼 일단 귀족들의 회합을 금지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다. 오늘날 우리가 존 롤즈의 이야기를 대의민주주의가 확립된 현대 산업 사회에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평등한 자유를 부정하는 것, 즉 헌법 질서의 정지를 가져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쿠데타 좋아하는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유를 이미 부정하고 있을 때, 그때 그것을 복구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질적 수준이 매우 열악해가지고 정의의 여건의 문턱에 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물질적 수준을 올리는 것이 그런 물질적 수준이 너무나 열악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자유들이 자유의 가치 수준으로 추락하게 되겠죠. 하루 벌어 먹고 하루 사는 것 자체가 아예 절대적으로 힘들다. 그냥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힘들다고 할 때는 다른 모든 자유의 형식들은 별로 쓸모가 없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유 우선성 원칙의 순위가 좀 바뀔 수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다. 6. 자, 문제는 우리가 이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체계적인 논쟁을 하느냐이다.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는 제도상에 있어서 그러한 원칙이 갖는 결과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기본적인 사회정책에 대한 그러한 원칙의 의미를 주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두 원칙은 정의에 대한 우리의 숙고된 판단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되어진다. 그래서 A 전략은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를 보고 이 정의의 두 원칙에 따르면은 이렇게 이렇게 결과가 구체적인 정책이나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의 숙고된 판단에 합치 않은가? 또 B 전략, 동시에 써야 되는 B 전략은 원초적 입장의 관점에서 보아서 두 원칙에 결정적으로 유력한 논점을 찾으려 할수 있다. 그러니까 원초적 입장에서는 두 원칙을 다른 대안들보다 우선해서 선택할 것이다. 더 선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논증하겠죠. 그래서 A와 B가 만약에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면 서로 같은 결론을 내게 된다면은 한쪽 끝에서 숙고된 판단과 합치하고 다른 쪽 끝에서 유력한 도덕 원칙들로 이루어진 원초적 그 도덕적 원칙을 구현한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양쪽 끝이 다 맞게 되는 구성적인 방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이제 최소 극대화의 규칙과의 유사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롤즈는 이 원초적 입장의 관점의 선택의 이유로서 최소 극대화 규칙, 최소 극대화 규칙이라면 최소 중의 최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가능한 최소 중에서 가장 자기가 최소가 걸렸을 경우에 그 중에서 제일 최대가 될수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죠. 왜 최소 중의 최대, 최소 극대화 전략을 취하게 되느냐? 저는 이 부분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지만 롤즈의 정의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문단 7, 217페이지 두 번째 문단 가보면은 이러한 특이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갖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로, 그 규칙은 가능한 상황이 일어날 확률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확률 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했죠. 하샤니도 그렇고.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 규칙은 각 결정이 가져올 금전상의 이득에 대한 기대치를, 하샤니는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평균 공리주의의 항변이죠.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 규칙은 각 결정이 가져올 금전산의 이득에 대한 기대치를 비교해 보고 가장 높은 전망이 있는 행동 과정을 채택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그 확률 게임을 하자는 거죠. 확률 게임을 해서 A, B, C, D, E, F, G라는 사회적 위치가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이 소문자 A, B, C, D, E, F, G라면은 기대값은 각 확률, A에 빠질 확률, B에 빠질 확률에 각각의 보상, 기대치를 곱해가지고, 그 중에서 기대값, 그래서 다 더하면은 기대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체계 B에서는 또 각각의 보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체계 B의 기대값을 구해보고, 체제 C에서도 구해보고, 그래서 그 각 위치와 확률, 각 위치에 처할 확률과 보상을 곱한 걸 다 시그마해서 더한 것이 어느 체제에서 가장 높을까. 이렇게 해보면은 평균이 제일 높은 것, 이게 채택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 공리주의 원칙이 채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원초적 입장에서는 채택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확률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확률 계산을 한다는 것은 어떤 위치에 처할 확률이 많으냐, 그래서 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느냐, 또는 내가 거기에 특수한 이유로 인해서 이쪽 위치에 갈 확률이 많으냐,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인데, 그냥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정보에 의해서 후세대까지의 삶을 다 구속할 기본 구조의 원칙이 채택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문단 8. 최소 극대화의 규칙을 암시하는 두 번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즉 선택하는 사람은 그 최소 극대화의 규칙에 따름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 이상으로 얻게 될 이득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 이런 규칙,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게 그런 심리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모형을 설계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거 역시 별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니죠. 즉, 대단히 위험 기피적인 인물인 것처럼 나오게 된다. 인물인 것처럼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가 묘사되게 된다.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그것이 그 심리 그 자체로 위험 기피적인 심리 그 자체가 하나의 도덕 원칙이라든지 이런 전제는 전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결과를 사람의 심리 모델로 모형화하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마지막 규정은 세 번째 특징 속에도 나타나는데 즉 제외된 다른 대안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소 극대화에 따르게 되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이러한 모든 특징이 최고도로 실현되었을 경우다. 그래서 확률 고려하지 않는다. 최소 생활 수준 이상의 이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나머지 제외된 대안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의 성격이 이런 최소극대화 규칙을 도출하기에 적합한 것이냐. 이렇게 보면은 무지의 배율은 확률에 대한 모든 지식이 배제되죠. 문단 10.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여러 종류의 논의들은 두 번째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토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효율성의 합당한 요구와 양립한다고 할 수 있으면 이러한 정의관은 최소한의 만족을 보장하게 된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아서 이렇게 안전하게 마련한 것을 버리면서까지 더 나은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우선성은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평등한 자유를 희생해서 보다 큰 이득을 가지려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다 큰 경제적, 사회적, 물질적 이득을 위해서 당사자들의 목적적 존재성 자체가 위태롭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최소한 생활 수준 이상으로 얻게 될 이득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는 가치관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은 최소극대화 규칙 도출과 가깝다, 근친성이 있다는 것이죠. 문단 11.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제외된 다른 대안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결과, 즉 비토권을 행사할 만한 결과를 담고 있다. 공유의 원칙은 노예 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상당한 정도의 자유의 침해를 정당화한다. 그래서 뭐 교사들의 시국 선언이 학생들에게 잠재적인 교육 과정을 이루고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영향을 끼쳐서 부정적인 효용을 산출한다고 했을 때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인 공적 사안의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공리주의적 사고죠. 대전법원의 2심 법원이 내린 판결 자체가 그런 공리의 원칙을 활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생길 가능성에 관하여 뭐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지. 공리주의자들, 뭐 피터 싱어 같은 사람들은 공리주의가 바보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 자유를 보장하게 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허용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리주의는 당사자가 원초적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결과를 내게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만족을 보장하는 정의의 두 원칙이라는 손쉬운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만족마저도 실현되지 않을 그런 위험한 베팅을 택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진 않지만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이 된다. 문단 22. 그래서 원초적 입장이 최소 극대화의 규칙처럼 나아가는데 그것은 최소 위험 깊이적인 심성을 사람이 갖고 있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최소 극대화 규칙 비슷한 것을 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살펴보면은 그 원칙을 채택하게끔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 부분은 별로 경제학자들이야 롤즈를 왜곡하면서 좋아할 만한 문제라고 보지만 실제 논의의 구조를 보면은 롤즈가 위험 깊이 선호를 하나의 도덕 원칙에 의해서 바로 도출해 가지고 원천 입장의 당사자들은 위험 깊이적이어야 한다 해서 바로 위험 깊이적인 것이 바로 차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설프게 도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최소 극대화 규칙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가 위험 깊이적인 심리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원초적 입장에 구현된 여러 가지 선택의 여건들이 차등의 원칙을 채택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이 점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도덕 원칙이 구현된 선택의 여건 자체가 그런 것인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가 그렇다고 보면은 그냥 쉽게 날려버릴 수가 있죠. 아니 심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 자체가 뭐 도덕적으로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 심리를 날려버리면은 그럼 내가 롤즈 날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큰 착각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정의의 두 원칙에서 차등의 원칙을 최소 수혜자 기대치 극대화의 원칙 물론 그런 방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더 호소력이 있는 방식의 표현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의해서 허용되는 불평등은 평등한 상태로부터 점점 벌어질 때 그 벌어지는 것이 모두에게 합의될 수 있는 그러니까 평등한 상태로부터 출발해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벌어지는 거에 의해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합의할 필요는 없겠죠. 그 벌어질 때마다 그 사람들은 동의를 할 테니까.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자기는 더 높이 올라가니까. 상대적 지위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동의하겠죠. 그러니까,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합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결국, 차등의 원칙이 이야기하는 에센스가 뭐냐? 에센스. 최소 극대화가 에센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에센스는 불평등이 늘어날 때마다 그 불평등은 도덕적 이유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 도덕적 이유는 그냥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이라든지, 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해야 된다. 그 불평등의 정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토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불평등이라는 건뭐 기업 내에서의 불평등이라든지 뭐 동호회 내에서의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구조에 의해서 허용되는 종류의 불평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등의 원칙을 의미를 좀더 분명히 보자. 차등의 원칙에 대한 반론으로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다루도록 한다. 문단 10, 12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다 유리한 사람이 기대치에 있어서 보다 큰 청감이 정의로운지 여부는 보다 불리한 사람들의 기대치에 있어서 사소한 변화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즉, 처지가 보다 나은 사람의 기대치가 100억 달러가 증가하는 것이 최소 수저자의 전망에서 1페니가 증가하는데 좌우된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그럼 최소 수혜자가 그 1페니 손해를 보게 돼요. A라는 상태에서 최소 수혜자는 100을 벌고 있는데, B라는 상태로 가면은 최소 수혜자는 99.99999만 원을 벌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100원 손해 보는 건데, 그 A에서 B로 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돈을 훨씬 많이, 몇십만 원씩 더 많이 벌겠다. 그럼 0.1원, 뭐 이런 거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의 불평등의 격차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냐. 근데, 차등의 원칙, 이렇게 인위적인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문단 13에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반론은 현실과 별로 상관이 없다. 위의 반론이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은 실제로 일어날 수가 없으며, 현실성 있는 경우란 아주 제한되어 있어서 그러한 가능성이 제외된다. 왜 그러냐? 이게 그냥 도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박하는 문제가 아니다. A에서 B, A 도박을 택할 것이냐, B 도박을 택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도박은 뭡니까? 게임 한판 하면은 보상이 주어지고 그걸로 끝이죠. 게임 한판 하면은 보상이 주어지고 그걸로 끝이다. 그런데 두 원칙이라는 그런 게임 한 판의 원칙을 정하는 거야. 게임에서는 그냥 금전이나 재산 등 여러 가지 일정한 양을 개인에게 임의로 분배해버리면 끝이죠. 개인이 그 원칙과 관련해서 뭐 인생을 기획한다거나 뭐 생산활동을 한다거나 자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결합되어 있지 않는 거죠. 우리가 방금 1페니 이야기했을 때 떠올리고 있는 분배의 이미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현실이 아니다. 두 원칙이란 221페이지 열째 줄 보면은 두 원칙이란 전체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는 하나의 정의관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평등한 자유와 개방된 직위의 원칙들은 이러한 우연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준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기도 출세할 수 있거든. 자기도 출세할 수 있다. 통로가 뚫려 있다는 것이죠. 통로가 뚫려 있어서, 일패니가 줄어들고, 최소 수혜자 일패니에 줄어들고, 전체가 100억 달러, 다른 사람들 더, 다 100억 달러씩 더 받게 된다. 그러면은, 최소 수혜자가, 영원히 최소 수혜자로 남아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100억 달러, 사실 다른 사람이 다 100억 달러를 벌게 되면 경제가 엄청 성장한다는 말 아닙니까? 경제가 엄청 성장하는데 최소 수혜자만 계속 1페니가 오히려 줄어든다. 다른 사람들은 다 100억 달러 받는데 그런 경우는 현실성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도 출세할 수 있다. 통로가 뚫려 있다. 그래서 보다 유리한 사람들의 보다 큰 기대치는 숙련 비용을 부담하거나 조직화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전체의 이득에 기여하게 된다. 그래서 차드의 원칙에 의해서 실제로 트리클 다운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합리한 반론이 예상하는 불합리한 기각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단 14. 또한 우리는 차등의 원칙이란 어떤 사회의 제도론도 전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제5장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그것은 개방 계층제와 더불어 경쟁적인 경제 체제 아래에서 심각한 불평등이 지배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과 동기의 법칙들을 가정할 때 커다란 불균형이 오래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문단 13에서 이야기한 것을 지지하는 것이죠. 즉, 사회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사회 변동성이 있는 사회에서는 최소 수혜자 1페니가 줄어들어도 위에 100억 달러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더 나은 것이다. 천부적인 재능과 동기의 법칙들을 가정할 때 공정한 기회의 원칙과 평등한 자유의 원칙, 개방된 직위의 원칙들이 동원이 될때 불균형이 지속되지 않겠죠. 제1원칙이나 차등의 원칙보다 우선하는 제2원칙이 뭐래요? 공정한 기회의 원칙이죠. 개방된 지위와 공정한 기회의 원칙인데 그것들이 다 지켜지는 경우에 있어서 불균형이라는 것이 커다란 불균형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인간 사회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즉,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실에 비추어서 원칙들을 선택하게 된다. 문단 15. 자, 정의의 기본 원칙들이 사회 내 인간에 대한 자연적 사실들에 의존한다고 주장하는 점에 있어서 계약론은 공리주의에 동의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정의의 두 원칙을 뽑아내려는 사회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아니다. 그리고 도박쟁이들이 모여있는 우리가 지금 도박판 보상규칙을 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도박판 보상규칙 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인간사회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해서 원칙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회제도, 자연법칙, 심리법칙들 을 전제하고 선택하는 것이지, 이런 정보 자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다. 이런 요인들을 오히려 고려하지 않게 되면은 전체 체계는 핵심도 없고 공허한 것이 그것에 그치고 말 뿐이다. 뭐 황금률의 법칙 뭐 이런 거에 그치고 말 것이겠죠. 223페이지 문단 16. 이상의 이야기로부터 분명한 사실은 정의의 제1원칙을 논증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조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실이 필요로 하다. 근데 이 일반적 사실이라는 것은 일정한 역할을 부담하기는 하고 우리의 여건을 규정하기는 하지만 그 여건에서 추론 자체는 도덕 원칙을 구현한 선택의 규칙이 논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공리주의는 일반적인 사회적 사실에 대한 지식 그 자체가 모든 논쟁을 차지하죠. 도덕 원칙은 공리의 원칙 하나로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그렇지만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의의 이상을 보다 직접적으로 그 제1원칙에 구체하고 있다. 공리주의자는 뭔 반론만 제기하면 아 공리 계산법칙은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도덕원칙을 산출하도록 계산될 수밖에 없어 이 말만 계속 되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계산이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소리만 하는데, 그러니까 계산 법칙을 약간 자의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타당한 결론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데 반해서 정의관은 분업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에 합치하기 위해서 일반적 사실은 정말로 보편적으로 합의가 되는 사실들에 의존해가지고 보다 적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공리주의가 맨날 제외한다고 하지만 뭐 사람에 따라서 자유주의적 스타일의 공리주의자가 있을 것이고 뭐 한국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처럼 이 비자유주의적 스타일의 공리주의자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서로 자기 계산 법칙에 맞다고 싸우겠죠. 하지만 정의의 두 원칙을 도출함에 있어서 활용되는 일반적 지식에 대해서는 그런 종류의 자의적인 의견 불일치는 사회의 일반적 사실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합치가 가능한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적용되는 것을 보장해준다. 문단 17. 모든 이상을 제1원칙 속에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에는 두 가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즉 공리주의에 비해 장점이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가장 분명한 것은 원하는 결과에 이르는 공리주의의 표준적 과정이 단지 확률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의심스럽게 참여할 수 있다. 나아가서 그들의 충분한 의미와 적용은 지극히 가상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공리주의는 계속해서 계산을 이쪽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가정들과 확률들을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그 가정들과 확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면은 금방 논쟁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확고히 보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변덕스러운 계산의 결과에 맡기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 공리주의는 효용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반적인 가정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가 적용된다. 원초적 입장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변덕스럽고 의견 불일치가 안 되는 자의적 가정들에 의존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상을 선택된 원칙 속에 보다 분명히 나타내자. 그런 원칙을 공공헌장으로서 딱 분명하게 표시하지 않고 나중에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주먹국으로 의견이 설왕설래할지 모르는 그런 계산법칙 속에 우회적으로 보장하려고 하지 말자. 당사자들은 불확실하고 복잡한 통계적 계산에 자신들을 내맡기기보다는 곧바로 자신들의 자유를 확보하는 길을 택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공리주의는 좀 우회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정의관이 공공적 정의관으로서 공정으로서의 정의, 정의의 두 원칙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 또 이점이 뭐냐. 효용에 대한 이론상의 계산이 언제나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게 된다고 해도 당사자들이 공공적으로 그걸 사정이 달라지지 않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 서로 공표하는 것이 실질적인 장점을 갖는다. 그래서 집단적인 공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의의 두 원칙이 그 점에서도 공공성 조건에서도 더 우월하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7절 하도록 하겠습니다.